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1장, 2장에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특별히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또 태어나실 때 상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어떤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아주 그냥 딱 요 두 절로 정리를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랑 북이스라엘이랑 다 망하고 바벨론 아수르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잃어버렸던 제사 이런 것들을 나름 회복해서 살았지만 미미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로마 시대가 되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가 이쪽 이스라엘 지경, 지금의 이제 요르단, 시리아 이쪽을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고 그냥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 못하고 그냥 속국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약소 국가에 섬겼던 신, 신전, 제사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은 강대국의 문화와 종교 속에 종속되어지기 쉽죠. 잠식되어지기 쉽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역사가들의 글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요세푸스 글에 따르면 지도층인 유대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그리스식 경기장에서 세속적인 쾌락을 탐닉하였고, 성전들은 술꾼들의 숙소가 되었고, 성전에서는 유다인들의 보기에 불경스러운 이방 의식들이 행해졌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려니까 로마에 아부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이스라엘 히브리적 이름에서 로마 이름으로 바꾸는 대제사장도 생겨났어요.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그러고 났는데도 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갖고 몇 년 못하고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제사장이 돈으로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적 영적 상황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게 되면 부모와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거 안 만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핍박과 박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또 의협심 강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장 봉기를 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없었던 뭐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 귀족 출신들이 로마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옛날에 치면 친일파 같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 또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좀 지키려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64년도에 그냥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로마의 총독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말고 그 아버지 헤롯 때, 그 사람은 근데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쪽 사람이어서 절반은 유대인이지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보세요, 식민지니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유대 땅에 스스로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아들 셋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메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그래서 총독이 있고 지역 왕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제사장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못된 집안이고, 결국은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지금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역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러니까 빛이 없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죠. 어디 한 줄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시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빈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빈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자면 빈들이에요. 빈들. 여러분 빈들 좋아하세요? 여기 우리 성경에 지금 빈들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의 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량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빈들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거긴 사람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냥 뭐 조용한 숲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집을 떠나서 빈들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역사적 배경들을 잠깐 설명을 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줄 서야 되고요, 대제사장한테 줄 서야 되고요, 사두개인들한테 줄 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리들 나오고요, 군병들 나와요. 그러니까 돈 벌고 잘 살려면 세리 되든지 군병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터전이 됐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줄 서지 않고 빈들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잘 되는 것과 빈들에서 배고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과,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소? 그러면 빈들을 과연 얼마나 선택할까? 은혜를 받으면 빈들이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주일만 가서 빈들에 살면 다시 도시를 갈 겁니다. 그렇죠? 자자손손 빈들에서 살래? 아니 나는 살아도 자식도 여기서 살게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소망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될까? 바로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랑 교제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는 데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그리워해요.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빈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마저도 허용치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황량한데 혼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었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이랑 교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었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살았을까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아주 쉼 없이 교제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막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주여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뭘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금요일날 해야 될까? 이 금요기도의 시간은 어떤 장소여야 될까? 그럴 때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이랑 교제했던 빈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올 한 해 금요기도의 시간은 내가 빈들에선 세례요한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빈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빈들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 내가 다음에 더 대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뭐가 되고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들에서 한 달만 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루 이틀 살면 할 기도가 많아요. 자식 기도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한 달 정도를 빈들에서 산다 그러면 무슨 기도가 정말 나올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다 끝나야 사실은 하나님이랑 저랑 우리랑 교제가 돼요. 깊은 교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야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아마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나와야 돼요. 다. 그러니까 빈들은 사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게 찌꺼기까지 다 올라와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것조차 없는 상황이 빈들에선 세례요한의 모습이고 마음이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내 마음이랑 하나님의 마음이랑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것만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물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깨끗한 유리병에 우리의 속마음이 있으면 그게 별로 안 깨끗하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이게 막 다 뜨잖아요. 찌꺼기들이. 그럼 처음에 보기 싫잖아요. 가라앉아 있을 땐 모르는데 한번 흔들어 보면 이게 다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계속 받아서 이게 다 올라와서 철철철철 계속 넘쳐서 깨끗한 물만 남아있을 상태. 그 상태가 돼야 세상을 나가서 그걸 던져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럴 때 그게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은혜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밖에 못해요.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빈들에 간다 이런 마음. 빈들에 간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같이 우리 이렇게 합심기도 하고 그러고 좀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빨리 가지 마시고 혼자 조금만 계시다가 혼자 그냥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그냥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사모해 보세요. 내 것을 아뢰지 말고 내 마음을 아뢰지 말고 내 속사정 물론 그것도 아뢰긴 아뢰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다 하고 끝나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문제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실갱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겠어요? 그렇죠? 애한테는 쌀 10파운드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못 드세요? 들죠.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문제를 갖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 문제를 보면 그때는 그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은혜를 입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감당할 만할 때까지.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드디어 빈들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빈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세례요한처럼 세워져서 빈들에선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빈들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 여러분의 올 1년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 빈들에선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좀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